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의 제목이 용서하지 못함의 부두를 떠나인데 와, 제목부터 뭔가 확 와닿지 않나요?
네, 정말 강렬한 제목이죠.
용서라는 그 복잡하고 어려운 감정을 항구에 꽁꽁 묶인 배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는 이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씩 좀 풀어보면서 그 안에 담긴 선택과 결과,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아주 평범한 그 생일 저녁 식사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게 재밌어요.
맞아요.
글쓴이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커다란 배를 개조한 레스토랑에 갔는데 창밖으로는 파도가 치는데도요, 식사하는 내내 배가 정말 미동도 없이 안정적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 보통 배 타면 멀미 걱정부터 하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땅 위에 있는 것과 뭐 전혀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부자연스러운 안정성. 이게 이 글의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네, 비결이 뭘까?
비결은 바로 계류라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를 부두에 묶어두는 작업이죠. 배에서 나온 아주 굵고 튼튼한 강철 밧줄을요, 부두에 박힌 개선주라는 거대한 쇠기둥에 여러 겹으로 감고요.
아, 그 항구 가면 보이는 큰 쇠기둥이요?
네, 바로 그거요. 그 다음엔 배에서 설치된 윈치라는 기계로 밧줄을 팽팽하게 거의 뭐 끊어지기 직전까지 잡아당겨서 배를 완전히 고정시키는 겁니다.
와.
파도나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꼼짝도 못하게요. 이 물리적인 과정이 어떻게 우리 내면의 감정 상태를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묘사하는지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네, 바로 그 계류 과정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벌어지는 일이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상처가 깊고 오래될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적 계류 상태에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를 묶는다는 뜻인가요? 보통은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그 분노와 씁쓸함이 바로 배를 묶는 감정의 밧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 분노가 밧줄이다.
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혀버린 상처의 기억, 그 사건 자체가 바로 부두의 개선주, 즉 쇠기둥이 되는 거고요.
아.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감정의 윈치인데요. 이게 바로 상처를 계속해서 곱씹는 행위, 즉 대세김질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추랑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죠.
아, 반추요? 안 좋은 기억을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하는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내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면서요. 그게 바로 밧줄을 더 팽팽하게 조이는 윈치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와, 정말 소름 돋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 되새김질을 반복할수록 밧줄은 점점 팽팽해지고 우리는 결국 용서하지 못함의 부두에 완벽하게 정박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네. 여기서 안정적이라는 말이 아주 역설적으로 쓰인 거죠. 이건 평화로운 안정감이 아니에요.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감옥의 안정감, 즉 거짓된 안정감입니다.
거짓된 안정감이라?
네.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은 가해자라는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오는 이상한 편안함 같은 거예요. 그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 더 이상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니까요.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죠.
네, 완전히요. 자, 그럼 이렇게 부두에 꽁꽁 묶여버린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이 상태가 너무 비참하게 들리는데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있겠죠?
자료에서는 명확하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아, 그냥 머무는 거요?
네. 밧줄을 풀지 않고 그 거짓된 안정감 속에서 계속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는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자료에서는 이 상태를 마치 터지기 일보 직전이 댐에 비유해요.
댐이요?
네. 댐 뒤에 엄청난 양의 물이 가득 차서 수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진 상태인 거죠.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엄청난 압력이 쌓이고 있는 이미지예요.
아, 그 압력이 결국엔 터져 나온다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댐에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듯이 억눌린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사소한 일을 계기로 폭발하게 됩니다.
네네. 이 자료는 이런 보편적인 인간 심리를 고대 잠언의 지혜를 빌려서 설명합니다. 잠언 17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 쌓아둔 감정이 결국 다툼으로 이어진다.
바로 그 통찰이죠.
하긴 전혀 상관없는 일에 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다른 화가 쌓여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바로 댐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거였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분노는 더 위험한 감정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하게요? 바로 증오죠. 잠언 10장 12절은 이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데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라고 말합니다. 분노가 내 안에서 들끓는 것이라면 미움, 즉 증오는 밖으로 표출돼서 적극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와.
결국 용서하지 못함의 부두에 머무는 선택은 내 마음을 시한폭탄으로 만들고 주변 관계까지 파괴하는 길인 셈입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 결과네요. 그럼 두 번째 선택, 즉 다른 길은 뭔가요? 이 파괴적인 시나리오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가능성은 무엇이죠?
해답은 방금 언급했던 그 잠언 구절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아, 뒷부분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사랑이 바로 밧줄을 풀고 부두를 뜨날 수 있는 열쇠라는 겁니다.
모든 허물을 가린다? 이 말이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해요. 잘못한 걸 그냥 없던 일로 하라는 뜻일까요? 솔직히 그건 불가명하잖아요. 상처가 너무 큰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하는 반발심이 들 수도 있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가린다는 것은 잊어버린다거나 정당화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이 자료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마치 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한 것처럼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아.
핵심은 내가 먼저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더 큰 차원의 용서를 모델로 삼으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내가 받은 용서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준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함의 부두라는 감정적 속박에서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나를 위한 거네요.
네. 나를 묶고 있던 밧줄을 스스로 끊어내고 내 인생의 배가 다시 항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거죠. 상처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그 상처가 내 삶의 항로를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용서가 곧 자유라는 말씀이군요. 와, 그 개념은 정말 강력하게 다가오네요.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그 길로 가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마음속 윈치는 계속 밧줄을 감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거꾸로 돌릴 수 있을까요?
그 어떻게에 대한 답으로 자료는 아주 놀랍고 어쩌면 좀 이해하기 힘든 약속이 담긴 구절을 제시합니다.
어떤 구절인데요?
잠언 16장 7절인데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깐만요. 그건 좀 신기하게 들리는데요.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나를 미워하던 원수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화해를 청해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거의 마법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깊은 의미는 우리의 내면 상태와 삶의 태도가 외부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
마법처럼 상대방의 마음이 갑자기 변한다기보다는 내가 먼저 용서하고 평화의 태도를 보일 때 그 태도가 상대방의 적대감을 무장해제시키고 관계의 역학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팽팽했던 갈등의 고무줄을 내가 먼저 놓아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더 이상 당기고 있을 수 없게 되죠.
아, 그런 의미군요. 내가 먼저 변화의 시작점이 되라는 거네요. 내 안의 평화가 관계의 평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구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평화는 단순히 내 마음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관계의 회복이라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약속인 셈이죠.
네.
그리고 이 자료는 이 지점에서 질문을 바로 당신에게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용서하지 못함의 부두에 얼마나 단단히 묶여 있습니까?
오.
혹시 상대방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오히려 마음속 윈치를 더 세게 돌려 밧줄을 조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고요.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질문이죠.
듣고 있으니 정말 가슴이 뜨끔하네요. 자존심 때문에 혹은 더 상처받기 싫어서 화해의 기회를 걷어차버린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테니까요.
그럼요.
그럴수록 내 배는 부두에 더 깊이 묶여 들어가는 거였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그 상처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밧줄을 놓을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정말이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을 때 말입니다. 용서해야지라고 수백 번 다짐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땐 정말 무력감을 느끼죠.
네.
이 글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예수의 초대를 인용하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의 핵심은 용서할 힘을 스스로 쥐어 짜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네. 그 무거운 짐, 즉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자체를 내가 아닌 더 큰 존재에게 맡겨버리라는 거죠. 내 힘으로 밧줄을 푸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밧줄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역할인 거죠.
아, 용서라는 행위의 주체를 나에게서 옮기는 거군요. 내가 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쉼으로 관점을 바꾸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혼자 낑낑대지 않아도 된다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용서를 나의 의무나 능력의 문제로 보면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외부로부터 오는 선물이나 도움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불가능해 보였던 용서의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의 실타래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함의 부두라는 아주 생생한 이미지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분노와 씁쓸한 밧줄, 상처의 기억이라는 쇠기둥, 그리고 상처를 곱씹는 행위라는 윈치에 의해서 꼼짝없이 묶여버린 배의 모습을 봤죠.
그리고 그 부두에 계속 머무는 것은 겉보기엔 안정적일지 몰라도 실은 내면의 분노의 압력을 계속 쌓아 올리는 터지기 직전의 댐과 같은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 결과는 결국 다툼과 증오, 관계의 파괴로 이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 즉 계류 과정을 거꾸로 되돌리는 선택이 주어져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감정의 밧줄을 풀고 나 자신을 그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그렇게 부두를 떠나 다시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상처를 없었던 일로 치거나 가해자를 무조건 옹호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게 아니죠.
네.
상처는 상처대로 인정하되 더 이상 그 상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과정이죠. 자료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이미지는 혼자서 망망대해로 나서는 모습이 아니에요. 거친 파도나 예상치 못한 폭풍우 속에서도 내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숙련된 항해사. 이 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안내자와 함께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항해하는 모습.
네. 정적인 부두의 상태에서 역동적인 전진의 상태로의 완전한 전환인 셈입니다.
바로 그 움직임. 전진이라는 개념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자료는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항해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용서가 밧줄을 딱 한 번 끊어내는 단일 행위가 아니라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법을 평생 배워나가는 기술과 같다면 어떨까요?
기술이라.
네. 살면서 마주치는 거대한 폭풍우 같은 큰 상처에 대해서만 이 기술을 사용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사소한 파도나 얄미운 바람 같은 작은 상처와 짜증 속에서 내 감정이라는 배의 키를 잡고 방향을 조종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